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과 35절로부터 4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박은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소장과 또 개혁신학회 회장으로 귀하게 섬기시고 계십니다. 지난 가을에도 오셔서 우리한테 귀한 말씀 전해주셨었죠. 이 시간 박은규 목사님께서 감긴 눈, 뜬 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사회도 잘해주시고 목소리가 성우 같지 않으세요?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대신 제가 연구소장은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다 했는데, 또 저희 신학교 이름도 아신대학교로 좀 학교 이름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정이 많이 좀 식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많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평에서 과천으로 오다 보니까, 양평에서는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과천의 길가에 보니까 개나리도 피고 이제 벚꽃도 막 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봄 기운이 완연해졌구나. 양평은 조금 추워서 그런지 아직은 봄 기운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봄 되시면 좀 나들이도 가고 싶고 소풍도 야유회도 가고 싶으시죠? 예, 근데 예배는 드리셔야죠. 예, 우리 어렸을 때 참 재미있게 놀았던 게임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 여러분 거의 다 어렸을 때 또 나이가 드셔서도 아마 숨바꼭질을 아마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이 숨바꼭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추억으로 인도하는 아주 우리 국민 놀이이고, 또 나라마다 조금 버전은 다르지만 이 숨바꼭질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세대가 즐기는 아주 좋은 그러한 놀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숨바꼭질은 술래가 눈을 감고 한동안 서 있으면 곁에 있던 친구들이 어디론가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 하나씩 둘씩 숨어있는 친구를 찾아내므로 기뻐하고 깔깔 웃고 즐기는 그런 간단한 놀이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 속에, 숨바꼭질 속에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보여준 면이 있습니다. 감겼던 눈을 뜨고 숨었던 친구를 찾아내면서 술래를 벗어난 그 기쁨. 이 술래는 눈을 떠야 숨바꼭질이 재미있게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지 못한, 영적으로 눈이 감긴 이런 많은 우리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감긴 눈, 뜬 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더 크게 뜨고 더 멀리, 더 깊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술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술래만 하도록 태어났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와 놀고 싶은 사람이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눈을 뜨지 않습니다. 술래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조차 포기해버렸습니다. 너무 술래로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친구는 물론 가족들마저 그를 멀리하는 외로운 술래였습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술래였습니다. 혼자 생존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술래였고, 남의 도움과 동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를 향해서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의 세계라고는, 광명의 세계라고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런 한 처량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요한복음 9장의 그 청년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바디메오처럼 도와달라고 소리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두 맹인의 얘기가, 하나는 마가복음에, 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것은 유일합니다. 매우 독특합니다. 왜 요한복음 9장에만 기록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주님을 만난 스토리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보셨듯이 어느 누구도, 친척도 친구도 가족도 멀리한 그를, 우리 예수님은 그를 그냥 지나쳐가지 아니하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장처럼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의구심을 품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탓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장애를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마음에 아픈 질문이 있다면 누구 때문에? 왜 그랬어? 라는 질문일 거예요. 고통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장애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는 것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가만히 사랑스럽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도와주는 경우가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탓이냐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구는 술래되고 싶어서 술래됐냐고, 누구는 장애로 태어나고 싶어서 장애로 태어나냐고, 누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고요. 우리에게는 너무 쉽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 관점에서 위하는 척하지만 오히려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탑병입니다. 탑병. 뭐가 잘 안 되면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조상 탓, 날씨 탓, 누구누구 탓, 별의별 탓을 다 돌려요. 그리고 무슨 굿하듯이 누구 하나 희생점으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매도해버리고. 이게 정치, 사회, 우리 기독교계 안에도 비일비재한 병입니다. 병. 유대인의 병이고자 또한 우리의 병이기도 하고 죄로 인한 최초 현상이 뭡니까?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고 탓병. 여러분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고 과거에 누구 때문에 그랬으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주님의 일과 무관해져요.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더 멀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날 때부터 장애인을 대합니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가만히 탓 질문에 대해서 별로 대꾸하지 않으시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그에게 고통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과거지향적으로 누구 탓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물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고통으로 거룩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통으로 승화시켰어요. 여러분 고통당한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전망대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한계를 알게 하는 깨달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귀한 교훈은 뭡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가까이 계시던 많은 선배님들이 코로나로 여러 분 돌아가셨어요. 자,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역사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그러한 위대한 선배님들을 보면서 코로나에 주는 교훈은 인간의 한계를 알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이적기사는 창세 이후로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그 기사는 성경에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 9장에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는 구속사적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죄의 어둠, 멸망의 어둠을 깨치시고 광명의 세계로 영생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메시아의 길을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개안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9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고통을 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바로 모든 고통조차도 어려움조차도 우리의 아픔 연약함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눈에는 그걸 통해서 함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계기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전혀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로 죄와 더불어 먹고 살고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적 장애 아픔을 아픔인지도 모르고 구걸하며 살면서 불쌍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며 살아갈 뻔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의 시각 장애 아픔은 어둠 속에 살아가며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치 못한 죄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장애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이에 그 아픔은 고통은 바로 우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몸소 이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현장에 있던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앞으로 들어야 될 자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눈을 뜨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 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런 귀한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한 내용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바로 눈이 띄어지게 되는 일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그 사역이 바로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임하셨고 그날 만난 날 때부터 이 맹인은 바로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이 구속사적 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해주십니까? 좀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침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냥 말씀하시지. 우리 창조하실 때도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진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희는 진흙에서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옷 잘 입고 아무리 뭐 사회에서 높임을 받고 학식이 높고 존경받고 돈 좀 있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다 뭐예요? 진흙이에요. 진흙. 또 진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숨으로 지음받아서 진흙이지만 우리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건만 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완전히 암흑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시 빛이신 주님께서 재창조하시고 죄의 어둠 모든 타락의 이런 흔적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상징적이지만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그의 눈에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그냥 자연적인 한 연못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영광적이 계셔야 할 그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보냄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없이는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제자들의 탓병을 고치시고 그를 통해서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을 잘은 몰랐지만 깊이는 깨닫지 못했지만 뭔가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얕은 믿음으로 그 말마저 순종하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니까, 믿고 따르니까 기적같이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육체적인 눈이 확 뜨이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한을 씹으면서 주위의 천대와 무시와 소외 속에 살아왔던 그에게 광명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그에게 본다는 것은 결코 이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라 모세 가서 시스라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을 결과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마음속에 생기고 그 인연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가정적으로 집안의 두 어른이 상이용사이십니다. 한 분은 아직도 90이 넘었지만 살아계시고 한 분 큰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6.25 동란 당시에 학도병으로 참전해서 그만 떨어진 수류탄 때문에 실명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사진은 멀쩡한 데가 없고 눈은 감겨서 아무리 떠봐야 보이는 건 암흑이에요.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졸업하면 전쟁이 끝나면 나름대로 선생이 되고 또 지도자가 돼서 나름대로 봉사하겠다고 하는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절망과 분노와 짜증과 그 모든 것이 그 젊은 가슴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말마다 병원 벽도에 와서 노래하는 찬송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불러넣어주고 전도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큰어머니가 처녀의 몸으로 대학생 신분으로 그런 일을 6.25 동란 직후에 한 겁니다. 정성스럽게 돌보고 그런 인연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나처럼 고난당하는 상이용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해요. 그 당시에는 점자책을 식구들이 그 찍어주기 때문에 이 손이 그냥 그 젊은 우리 큰어머니의 손이 금방 남성들처럼 남성 손처럼 거칠어집니다. 남자 하야 할 일을 다 여성이 하다 보니까 어린 저에게는 참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식사할 때도 반찬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운전도 본인이 다 하고. 그때마다 큰아버지의 사랑 표현은 그래요. 당신 얼굴 꼭 한번 보고 싶은데. 그리고 얼굴을 어루만져. 천국 가서나 실컷 보겠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마음이 참 아프네요. 여러분 본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이런 시각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육적인 눈이 감긴 것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헤아리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적인 눈으로 감겨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도 우리가 품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육적인 눈은 띄어져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육적인 눈을 뜨셨다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면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하루속히 1분이라도 더 빨리 우리 빛 대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때문에 육적인 눈과 더불어 영적인 눈도 띄게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날 때부터 전혀 눈을 뜰 수 있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를 먼저 찾아가시고 전적으로 죄와 어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구원해내심으로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 4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눈을 떴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광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 진리의 세계,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눈을 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하자고 분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근데 잘 믿는 게 힘들어요. 끝까지 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겉모습은 보일 수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신자처럼 살아가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종여일하게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는 과정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참되게 믿어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잠든다라고 특징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뢰함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한다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잘 믿고 신실하게 믿고 더 나아가서 주위에 영적으로 암흑속에 있는 사람을 신뢰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또 너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설교자들은 현대인들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죄로 인해 부패하고 우리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죄의 실상을 강조하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도움받아서 연약한 부분을 조금 보완만 하면 되는 괜찮은 사람들이지 무슨 우리가 그렇게까지 죄인이냐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비교해보면 나는 그런대로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오는 그 원죄의 타락의 그 아주 죄악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주님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높아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빛 되신 주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똑같다라는 우리의 실존적인 위치를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죄에 대한 철저한 지적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만 눈을 뜨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강단에서 강하게 강하게 울려 퍼지면 퍼질수록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듣기 원하는 심리적인 만족, 현세적인 축복 위주의 말씀만 전한다면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주님이 왜 중요한지 회개해야 할 그런 정당성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점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만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재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땅끝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땅끝을 멀리 가서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서 가야만 땅끝입니까? 땅끝이 바로 우리 가정일 수 있고 땅끝이 바로 우리 지역일 수 있습니다. 이웃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있다면 땅끝은 지리적으로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이 지역이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멀리 가는 선교사들도 계셔야 되지만 가까운 데서 소외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의 복음의 전도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눈을 뜬 그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분부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촉구하십니다. 아직 낮음에. 인생에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역사에는 다가오는 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밤이 쉬 오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이걸 계속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낮과 밤의 오고 감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밤을 지내고 아침이 오면 때로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또 살았구나, 하루를 또 주셨구나, 아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병 중에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밤과 낮의 오고 감이 그들에게는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주의를 많이 하십시오. 저는 현존하는 정치가 중에 토니 블레어라고 하는 영국 수상을 좋아합니다. 나이는 저보다 좀 많긴 하지만 참 영국의 가장 참 최장 총리이기도 하고 40대 초반에 최연소 총리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는 그렇게 유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사생아로 태어나서 참 많은 이런 내적인 고민이 있었던 그런 집안에서 10살 때 그나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희생과 그런 수고로 옥스퍼드 대학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노도 광풍 같은 그 시절에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기질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많은 그런 참 어려운 그런 방황의 숲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고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 시간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분명히 끝이 나는구나.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뭔가 유익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다 떠나고 20대 초반에 그 깨달음이 이 젊은 청년을 매섭게 공부에 또 정치가로 그렇게 매진하게 해서 결국은 중도 정치, 제3의 정치를 표방해서, 물론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서 비판할 사람도 있고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런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본다면, 정치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 총리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세 번이나 했죠, 세 번. 이제 우리나라도 좀 정치에 참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감옥으로 보내고 감옥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것도 세 번이나 하고 여전히 국가의 원로의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의 위대함이 더 발휘가 됩니다. 그를 최연소 수상이자 최장의 수상으로 만들었던 그 비결은 바로 어머니의 죽음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마음으로 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니 블레어가 문제 많고 반항 기질이 심했던 대학생이 짧은 시기에 급성장해서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밤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되지 말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재미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오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9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뜰 사람들은요,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그를 경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을 뜬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모든 삶의 주어가,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으로 바꾸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슬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높여지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높임받고 이걸 위해서 하다 보면 똑같은 행동이지만 똑같은 신앙적 헌신이지만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서 고백한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바로 눈을 뜬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 우리 사랑과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뜬 광명의 세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인이 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영안이 뛰면 뛸수록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바로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이런 이적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실이냐? 너 가짜 아니냐? 네가 진짜 눈 감았던 사람이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계속 물어요. 그 부모에게까지 찾아가서 묻습니다. 물을 때마다 그게 사실이냐? 협박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예수로 하는 그 사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역사의 시공간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거기에 성이 안 찼던지 계속 그를 신문하고 협박합니다. 바리새인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당신과 다릅니다. 인간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선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나를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눈을 감고 소외된 상황을 살았던 그의 인생도 참 힘들었는데 눈을 뜨고도 축출당해요. 출교당해요. 이런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가시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쫓김을 당한 이 청년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또 찾아가셨어요. 육체적으로 소경일 때도 찾아갔고 눈을 뜨고 쫓김을 당할 때 또 찾아갔어요. 저는 그래서 개혁신학이나 우리 칼빈주의 신학이 위대하다고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또 찾아와 주셔서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성도의 견인 여기서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믿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딱 언약의 그 관계 속에 잡으셔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을 떴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내가 집에 가서 가정에서도 좀 하나님 일을 좀 하고 우리 직장에 가면 내가 좀 계획을 세워서 예수 믿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그냥 예수 천당 불신종 이렇게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좀 잘 이렇게 분위기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면요 언젠가 다 무너져요. 열의 구성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 안 하고 맨날 교인들 줄었다 뭐 남의 얘기하듯이 한국교회 끝이 무슨 끝이 보인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하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눈 떴는데 그 뭐 눈에 뵐 게 없잖아 이제는 그죠? 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괴롭힐 때마다 이 젊은 청년이 어떻습니까? 배신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협박과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확연히 알게 됐어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났지만 슬프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생명, 영적인 영생 이걸 얻었으니 뭐가 낙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제가 지금부터 따라야 할, 내가 청종해야 할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자세입니다. 진흙으로 온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런 모든 명예, 부,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지위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 목이 곧아지면 되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유호로 주시고 그걸 알게 하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의무라고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뜸으로 오늘도 귀한 신앙의 체험을 하며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육적인 눈이 띄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진 감격으로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33년 애틀란틱 먼슬리라고 하는 잡지에 헬렌 켈러의 아름다운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내가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 글에서 그 당시 경제적인 공황,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고통당하는 미국인을 향하여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헌신과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 장애, 삼중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작가로, 사회운동가로 살아가면서 그는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의 시대에 그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헬렌 클레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 동안이라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마음껏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겠대요.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면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웅장한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하루 종일 인간의 문명의 발전사를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사흘만이라도 눈을 뜨게 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며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뜹시다. 육체의 눈도 떠야 되지만 영적인 눈을 크게 뜹시다.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흑암과 암흑의 세계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눈을 뜬 감격이 구원의 소망과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마음껏 살아드리는 주님을 주로 모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또 후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예배로 나오면서 11조와 감사헌금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 등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동행하시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위에 그 후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